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결혼의 이유를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는 결혼을 지켜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면서 특히 결혼 생활을 지켜가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불신의 반대쪽과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신앙의 편이 희생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확대될 수 없음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육신적으로는 손해보고 또 희생해야 되는 것을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자주 또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께 영광보다는 욕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명령과 바울의 당부의 부분을 보게 되는데 결혼한 관계 속에서 이혼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혼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홀로 살든지 이혼했던 당사자와 다시 합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불신의 아내든 남편이든 비록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살고자 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권면은 바울 자신의 당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도 성령을 받은 줄 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바울의 궁극적인 바람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불신의 아내이든지 남편이든 구원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이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까지 깨끗한 삶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신앙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라서야 하겠다는 불신의 편의 요구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신 주님의 화평의 복음에서 복음 속에서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서 불행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불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하려는 의지로서 삶을 지속하되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불신의 반쪽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의 의도에 부끄러움이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반쪽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미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만나서 살고 있다면 그것부터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다루겠는데 먼저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결혼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 이상의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보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으로 어찌 보면 반강제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주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강제성을 말씀하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히 못 박으셨던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 속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도 중요하고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야 하고 단단히 붙여진 결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정상이 아닐 것이고 또 찢어진 흔적이 평생을 남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이죠. 내가 이 집안에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맞습니다. 나고 싶지 않아도 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모의 관계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피해갈 수 없는 짊어지고 가야 될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부부의 관계입니다. 맺어지기까지는 자율적입니다. 근데 한번 맺어진 가족, 부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지요. 그만큼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역시 남녀가 만나는 결혼이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의 원리 속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해서 후회할 그런 정도의 결혼이라고 하면 애시당초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두려운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나님께서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이혼이 많이 행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이혼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서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첫 결혼식에서의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팽개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이게 특히 결혼에서는 더 수동적인 여자가 먼저 거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내가 아닌 여자와 남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쓰여진 용어의 본래적인 표현상, 이 헬라어로 쓰여진 어법상 말입니다.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하는 표현들이 모두 수동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혼은 절대로 적극적이지 말아야 할 것을 심심 당부하고 있는 표현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관계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11절에도 말씀하죠.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이 깨어지면서 상처와 많은 어려움이 인간관계와 사회 속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적어도 결혼에는 사람의 윤리나 도덕 이상의 계명이 함께하는 것은 이 약속과 모형이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간질시킨 아담과 하와의 혼인적인 불행의 회복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이 말씀의 명령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야 된다. 결국 예수님은 어느 신부, 어느 하나님의 백성도 팽개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신부였던 아내였던 성도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우리가 여기서 경계로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좀 이 내용 속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믿지 않은 반쪽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라고 하는,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내용 중에서 핵심입니다. 이 두 번째 당부는 이미 결혼한 부부 중 한쪽만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기도인인 경우와는 또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1세기 당시에 고린도는 불신의 사람들은 사실 깨끗이 못한 남녀관계를 가정하고 이런 권면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아라. 12절 13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도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먼저 거론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나중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인 남녀의 부부관계에서 좀 다른 것을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에 있어서 남자가 언제나 주체가 되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나 또 후대의 결혼에 얘기할 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그랬고 20절에 아직 하와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수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선택의 권리를 불신의 편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버리지 말며 버리지 말라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 어떤 사람을 신앙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말아라. 한번 영원한 관계는 아니지만 육신적인 평생의 연을 맺었다면 절대로 버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반쪽에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14절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런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영향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신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말씀의 도움을 받거나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누구누구 아내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어둠의 상대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지켜갈 때만 가능함을 알아야 하므로 뼈를 깎는 희생이 포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나니 완료형이 아니고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가정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양친이 다 성결한 결혼 생활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룩한 영향보다는 분명히 불신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속에서는 홀로 사는 남편이든 아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경건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라. 그런 표현을 15절에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갈리는 것은 나눠짐의 의사는 오히려 불신의 의사를 들어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그럼에도 화평 중에서 부르셨느니라. 즉 그런 결과로 절대로 불화해서는 안 될 것을 당부하는 의미이면서 그것에 얽매여 삶을 망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앞에서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혼은 불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들어주겠지만 그럼에도 요즘처럼 이혼한 사람 관계 속에서 원수처럼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거지요. 이게 역시 불신의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핵심은 불신의 반쪽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역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6절, 17절인데요.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경계가 마지막이죠. 이 앞으로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머지를 더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이걸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가정과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완전히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즉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록 찢어지고 나눠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의 반쪽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해서 개종을 시키겠다는 시도는 사실 무모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성공하는 일이 있어도 확률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확률에 이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함께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피하는 것은 전도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미 결혼한 가운데 한편만이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충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합당치 않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12절 13절의 내용은 뭡니까? 아직 주님을 알기 전에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만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결국 둘이 함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역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부정적인 결론을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16절이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둘 중 하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 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가져버림으로써 대하는 태도에도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왼수. 왜 이렇게 괴롭혀?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지 않는 것이고 또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지요. 어찌 알 수 있으며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오늘도 한쪽만 신앙하는 분들이 꼭 품고 살아야 할 기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17절의 마지막인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이 결혼에 관한 한, 남녀 관계에 관한 한, 분명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자는 남자들마다 다르고 여자는 여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신앙의 환경 속에서 원망보다는 감사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행여 불신의 대상하고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그 처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뒤에 연결되어지고 있지만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범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또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신앙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 됐든 각자에게 다르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평화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줘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역시 사람마다 남녀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삶의 역할을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기대와 뜻을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즉 이러한 삶의 자세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당부가 아니라 역사 속에 모든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에덴에서 허물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한 희생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요즘 집은 있으되 가정은 없다 라는 안타까운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신앙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집은 없어도 가정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안정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적어도 결혼은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관계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쪽이 불신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의 반쪽이 믿는 반쪽에 대해서 의해서 거룩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거룩해질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약 불신의 반쪽이 나눠짐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의연히 받아들이는 성결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결을 통해서 상대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기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것은 세상에서 어쩌면 더 손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미리 부정적인 생각으로 절망하는 것은 주님께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에서든지 또 결혼에서든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확신을 이 결혼 속에서도, 힘겨운 결혼 속에서도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